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을 가족에게 시련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동안에 겪었던 많은 시련과 징계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아픈 건 또 아픈 거였죠. 하지만 그런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또 화해를 시키시고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형제들, 즉 요셉의 형들, 밑에 있는 베냐민 말고 요셉의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어요. 요셉을 만나게 하심으로 용서를 받게 하셨고 또 야곱이 멀리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고 아들은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애굽 땅에 잡혀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사람의 시선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의 시각으로 놓고 보면 요셉은 마치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흉년 가운데에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자기가 시련을 겪었는데 형들한테 팔려왔죠. 종살이했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있었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야, 형들을 만나게 됐고 가족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결국에는 요셉의 희생과 요셉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잘 된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러면 형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평강이 있었는데 그러면 요셉에게도 나름대로의 보상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뭔가 보상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권세가 있고요. 먹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형들과 그 가족들을 다 거느릴 수 있을 만큼 여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보상의 모든 것이었을까? 그건 우린 사람들의 시각으로만 놓고 보는 거죠. 아, 우리가 착한 일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우린 자꾸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것 외에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주신 아름다운 평강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평강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다섯 가지인데 짧게 짧게 얘기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자기 막내 동생,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란다. 동생은 하나밖에 없는데 요셉의 동생, 그것도 친동생이죠.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동생 베냐민을 만나서 정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을 애굽 땅에서 살면서 물론 문득문득 아버지가 생각나게 해요. 처음 1년 동안에는 날마다 울면서 아버지 타령하고 있었고 동생 보고 싶었고 계속해서 1년 동안은 그렇게 울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시간이 약이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잊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보면은 맛있는 음식을 보면 아유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였는데 채색 옷을 보면 아유 우리 동생이 입고 있었던 옷인데 그런 생각이 처음에는 났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아 내가 죽기 전에 동생은 볼 수 있을까? 죽기 전에 아버지는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동생을 만난 겁니다. 동생을 만났는데 자 이제 상상의 날개를 저하고 같이 핍니다. 상상의 날개를 피는데 두 번째로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올 때 베냐민이 같이 왔어요? 안 왔어요? 두 번째 왔어요. 이제 이거 시험 쳐야 되겠네. 첫 번째는 베냐민을 놓고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베냐민 데리고 오래요. 제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 데리고 오래요. 안 데리고 오면 시므온을 볼모에서 안 풀어준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갖고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첫 번째 형들이 내려왔을 때는 그 애굽의 왕궁에 가서 거기서 일을 보고 음식을 얻으려고 했지만 두 번째는 바로의 왕궁으로 가지 않고 총리의 관저로 갑니다. 요셉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로 불렀거든요. 자, 요셉의 집이기는 했지만 총리관지니까 그럴듯하잖아요. 크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조금 높은 곳에 앉아있고 저 문을 열고 이제 형들이 들어오는데 요셉의 시각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자기 동생 찾고 있는 거예요. 정말 왔을까 안 왔을까. 동생을 발견하는 저 즉시 저라면 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베냐민아 그러고서 막 뛰어내려가 갖고 그냥 했을 거예요. 네, 베냐민 아니 요셉이요. 지독한 사람이에요. 하긴 그러니까 총리도 됐겠죠. 이 사람이요. 형들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베냐민에게 베냐민이라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형들과의 관계가 뭔가면 형들에게 자기 자신 누군지를 밝혔어요.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어서 애굽의 신하들은 다 물러가게 하고, 이거 지난주 했던 설교예요. 애굽의 신하들은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형들한테 가서, 형, 나예요. 나 요셉이에요. 요셉, 잊지 않으셨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형들과의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14절에 그리고 나서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다 그랬어요. 형들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동생의 목을 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요셉과 베냐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형들과의 문제도 더 중요했기 때문에 요셉은 중요한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을 표현을 안 하고 참고 있다가 해결이 되고 동생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이 45장 1절에서부터 13절 이 15절까지 보면은요 형들이 아무 말 못하고 있어요. 덜덜덜덜덜 이러고 떨고 있어요. 근데 그제서야. 그러면 그제서야가 언제예요? 요셉이 형들 하나하나를 다 안고 입맞추고. 우리 오늘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또 형들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요셉이라고 하는 말 앞에 그리고가 들어가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14절 끝에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그리고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있었다. 자, 동생 베냐민은 혼자서 이렇게 확 끌어안고 울고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형들은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한꺼번에 단체로 하자. 그냥 일일이 안고 그러면 시간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하자 그랬을까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했을까요? 일일이 한 사람을 품에 안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입 맞추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형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꼭 끌어안고 있을 때 찰칵찰칵 2초 끝, 찰칵찰칵 2초 끝, 그러고 밀어냈을까요? 아니죠. 10명의 형이지만 나름대로 조금 더 가까웠던 형이 있고 조금 더 미워하는 형이 있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 가슴과 가슴을 대고 형제들이 품어안고 있는 그 순간에 요셉의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적대감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것이 꽃이 피어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베냐민과의 정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와 같이 바꾸어 주신 거예요. 품어 안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적대감을 사랑으로 바꾸고 계신다라는 것을 요셉이 깨닫고 나서 어쩌면 더 감사했을지 몰라요. 만날 수 있을까 의심 속에서 살아갔던 바로 그 베냐민을 만나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보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정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정을 나누는 그 모습인데 형제들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은 요셉에게 있어서 절정이 아니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의 절정은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는 거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셉이 아버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재미있는 모습이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자세하게 보면 정말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66명, 자기를 포함해서 66명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 땅을 향해서 옵니다. 애굽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애굽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곧바로 어디로 갔을까요? 요셉의 집으로 가면 참 좋잖아요. 근데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곧바로 야곱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바로의 왕궁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러니까 완전히 도착하고 난 다음인지 고센 땅을 들어가기 전인지는 모르지만, 야곱이 유다에게,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유다야 빨리 요셉에게 가라. 그리고 내가 고센 땅에서 기다린다고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달려가서 동생한테, 요셉한테 이야기를 했고, 요셉이 고센 땅으로 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 같이 볼게요. 46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정확하죠. 야곱이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고센에서 멈췄어요. 고센에서 멈췄고 아버지가 거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거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클라이맥스입니다. 아주 절정에 달한 것입니다. 46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 만났으니까 이제 됐다. 나 여태 너 죽은 줄 알았거든. 근데 형들이 와서 너 살아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이제 내 얼굴 봤으니까 됐어. 나 죽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을 아직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없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그냥 오래오래 사시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참 좋겠어요. 야곱이 나이 130인데 걸어서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있었으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모두가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것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왜 고센 땅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가야 돼요. 만약에 제가 야곱이었다면, 야, 쉬지 말고 빨리 가자. 빨리 달려가자. 내 아들 보고 싶다. 그러고서 막 마구잡이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고센 땅에 멈추면서 아들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먼저 지도를 같이 볼게요. 고센이 어디인지 대충은 좀 알고 갑시다. 이제 홍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 주변에 이렇게 약간 저 초록색, 연두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범람한 것으로 인하여서 거기가 옥토가 되고 비옥한 땅에 대해서 농경이 잘 됐다, 농사가 잘 됐다 그랬어요. 근데 고센은 그 나일강 하류 지역에 있는 거예요. 나일강 하류 지역에 있으면서 지중해와 맞닥뜨리고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곳이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곳은, 고센 땅은 그 풀이 많습니다. 농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목축지입니다. 목축지이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혹 아버지, 바로 왕이 만나자고 하시면 가셔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우리 나와 내 자녀들은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짐승을 키우는 목동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고센 땅에 목축에 관한 그 풀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짐승을, 가축을 풀어놓고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당시의 배경, 역사, 습관, 문화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면 재미있는데요. 애굽 시절은, 애굽의 이때 당시는 목동들, 즉 목자들의 신분이 굉장히 천한 신분입니다. 아주 천한 신분입니다. 우리 조선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백정과 같은 신분입니다. 백정은 어느 정도로 낮은 신분이었냐면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하인들조차도 백정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 백정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목동은 그 정도로 낮은 계급이에요. 조금 곁길로 나가는 이야기지만 이제 한 두어 달이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이 되면 우리들이 많은 성탄의 이야기 가운데 목동들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저기 메시아가 태어났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목동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 목동들, 특별히 밖에 나가서 밤새 양을 지키고 있는 목동들은 목동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이에요. 가장 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쁜 소식, 즉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은 고하를 막론하고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나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백정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양반이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이 46장의 34절에 가면 요셉이 아버지가 그리고 가족들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제공을 합니다. 왜 거기였을까? 애굽 사람들이 고센 땅에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왜요? 목자들이 사니까. 신분이 천한 사람들이 사니까 거기에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더러운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먼 훗날 400년을 내다보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하나의 모판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콩나물 키우듯이 콩나물 그 항아리에서 콩나물이 그냥 바글바글 튀어오르는 것처럼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을 이주해 놓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민족을 키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 땅의 지도를 펼쳐놓고 아, 이곳이 제일 좋겠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로 음성을 듣고 거기에다가 정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이 보기에 여기가 제일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먼 훗날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고센 땅이 제일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무언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센 땅에 머물렀던 야곱의 가족들을 활용하셔서 사용하셔서 먼 훗날에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라스베가스로 이사 왔습니다. 이민으로 오셨든 이사를 오셨든 이곳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 때에 하나님이 야, 라스베가스에 가서 15번 프리웨이를 중심으로 서쪽에다가 자리를 잡고 사하라 길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자리를 잡아라. 거기 가면 이상하게 생긴 산이 하나 있는데 언젠가 그 산은 꼭대기가 허물어질 것이고 그 옆에다가 터가 생기면 거기에 집을 짓고 살 것이니 그 이름을 로드렌치라 하거라. 그러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와 보니까 여기서 직업이 있어서 직장이 있어서 이사오게 됐고 여기는 딸내미가 살고 있으니까 이사오게 됐고 아들내미가 있으니까 살게 되었고 그래서 오셨잖아요. 우리 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글로 가면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사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건 나쁜 것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들이 뭔지는 모르고 우리들의 형편에 맞게끔 이곳으로 이사 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발걸음까지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죄를 막 지어도 되겠구나 그러시면 안 돼요. 죄 짓는 거 빼놓고, 물론 죄 지면 하나님이 야단 치시고 그 상황을 또 활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센,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고센은 다른 사람이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 고센 땅 안에 지역 이름이 하나 나오거든요. 도시 이름이 하나 나오거든요. 라암셋. 누가 생각납니까? 라암셋. 다른 말로 라암세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누가 생각날까요? 모세. 모세가 생각나는 거예요. 라암셋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은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셨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재물을 모든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놀라운 보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그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많은 고통을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지금 데리고 오게 했거든요. 가족을 데리고 올 때에 여기도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타이밍이에요. 절묘한 시간이에요. 만약에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기도 전에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부상들이 오고 가면서 장사를 하는데 저기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감옥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곳이고 근데 거기에 저 히브리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가 있대.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아마 뭐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대지 아마 이러면서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이 아버지의 귀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아버지 올까요 안 올까요? 저 갑니다. 내 아들 구출하러 갑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안에 있는 돈 다 팔아, 뭐 돈을 파는 게 아니라 재산을 다 팔아서 돈을 준비해가지고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보석금이라도 내고 내 아들 건져내왔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으면 요셉이 총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지요. 가족이 이사 올 수 없었지요. 근데 만약에 조금 늦게 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시대가 시간이 언젠가 하면은요. 7년의 풍년이 마치고 흉년이 시작이 된 거예요. 흉년이 시작이 됐으니까 가나안에서도 그 흉년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에 그 양식 구하러 온 거잖아요. 대충 기억하시죠? 그러면 흉년에 지금 절정으로 가고 있는 직전이에요. 절정으로 가고 있는 직전이에요. 근데 만약에 흉년이 절정으로 달아서 애굽 땅에 있는 그 창고에 식량 창고에 식량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왔다면 야곱이 고센 땅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형제들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건강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물질이기도 하고 그것이 자녀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도 저희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나눠야죠. 그런데 그것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걸 받았으면 나눠야죠. 내 가족들에게 나눠야죠. 내 형제들에게 나눠야죠. 내 이웃들에게 나눠야죠.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서 구제 같은 거 잘 못해요. 우리 그런 얘기에서 끝나는 수준의 성도들은 아니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고 내 건강이 모자라고 비록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닌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을 나눠야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눌 수 있어야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예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고산 땅에 왔고 오자마자 누구에게 나 왔습니다라고 보고해야 되는 대상이 한 분 있어요. 바로 왕, 애굽의 왕에게 가서 이제 아련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아련을 하는데 야곱의 심장에 가지고 있는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 다 가슴에 새긴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상상의 날개를 핍니다. 바로의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왕이 앉아있는 그 보좌는 높고 높은 곳일 겁니다. 그냥 영화 속에서만 봐도 이 계단이 몇 계단이 있었을 거예요. 높은 보좌에 이상한 모자 하나 쓰고 얼굴 화장하고 이러고 떡하니 앉아있을 겁니다. 야곱이 들어왔습니다. 아들 한 다섯 명과 더불어서 바로 왕을 만나러 왔는데 바로 맨 위에까지 올라와서 바로하고 독대했을까요? 아니죠. 저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야곱을 볼 때는 이러고 내려보고 있는 거고요. 머리를 들어라 그랬을 때 야곱은 눈을 들어 고개를 들면서 눈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바로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거는 녹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밖에 못 보는 거예요. 바로 왕을 쳐다보는데 밑에 있는데 나를 봐라 그러니까 야곱이 머리를 못 드는 거예요. 머리는 못 들고 눈만 째려치고 이러고 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개를 들어서 이러고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높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에게는 신앙의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저 낮은 사람이 저 높은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같이 볼게요. 47장 7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두 번이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보통은 히브리서 저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육신적으로는 바로가 높은 자리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높은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당당하게 바로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두 손은 안 들었겠지만 바로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야곱을 만난 이유는 단 하나. 축복받기 위해서예요. 바로가 축복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노아의 아들들 중에 우리 샘이라고 하는 아들이 세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그의 형인 가나안 즉 함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요. 이 함이 가나안의 함이 셈의 종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함이 셈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성경 볼게요. 창세기 9장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해요. 47장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 어르신들 130살까지는 삽시다. 그냥 웃는 거는 이게 믿는다는 표현이십니까? 말도 안 된다는 표현이십니까? 여기 130살이라고 됐으니까 살 수도 있잖아요. 아, 지긋지긋해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130년을 살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야곱이 내가 이래봬도요 130년을 잘 살았어요 이 말이 아니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참 모질게 살았습니다. 힘든 일이 겹치고 또 겹치고 살았습니다. 그가 그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가 억울하게 모진 세월 산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지요. 삼촌한테 외삼촌네 집에 가서 거기서 사기 맞았지요. 돌아오면서 억울하게 누명 썼지요. 돌아왔더니 다행히 형으로부터는 용서함을 받기는 받았는데 딸이 겁탈을 당하고 아들들이 이웃에 있는 지파들을 싹쓸이해서 멸살시키고 별의별 일을 다 겪었던 거예요. 아니 그것도 억울한데 나중에는 이제야 알았지만 자기 아들들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을 팔아먹기까지 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진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래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나의 잘못으로 내 자식들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모질게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 왔다는 말이 뭐예요? 요셉이 다 준비해 줬잖아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지난 20년 동안 내 아들을 통하여서 자리를 만들어 주시더니 우리 가족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힘들게 살았습니다. 내가 시집살이 한 거를 책으로 쓰라면 아마 36권짜리 대하소설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할 거예요. 지금도 힘들게 산다고 그러면서 아무도 내 마음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야기했을 때가 몇 번인지 모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날들이 힘들고 괴롭고 아팠다 할지라도, 설령 지금 힘들고 괴롭고 아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그날에는 행복하게 있다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힘들고 괴롭고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의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했어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세상 끝나고 인생 종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된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보상이에요. 특별히 요셉에게 있어서 이 베푸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조차도 몰랐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걸어서 자기 앞에 지금 와서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것도 감사해요. 건강하신 것도 감사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 위에서의 육신의 보상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보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 요셉에게 아버지를 만나고 난 다음에 더 마음이 복받쳐 올라서 새로운 열심으로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게 보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하는 게 보상입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인데,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얻은 저주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내가 왜 이렇게 죽도록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일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짐승과 모든 식물들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했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다스리는 그 행위가 노동입니다. 다만 죄로 말미암아 노동이 억지로 끌려가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억지로 끌려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조금은 지겨울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 이거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일을 할 때에 바로 왕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바로 왕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음식과 식량을 관리를 하면서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나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가족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이것은 단순히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세상에서도 감당하십시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감당하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가 달라, 확실히 달라, 저 사람들한테 맡기면 손해 안 봐, 저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보상은, 자기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의 두 아들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생 땅으로 내려갔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죽기 전까지 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예요. 크게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려가라,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주게 될 것이다. 거기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너는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죽은 후에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요셉의 애굽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가나안으로 갈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확신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들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 약속의 땅에 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애굽 땅에서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잊지 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마. 잊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죠? 손주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시겠습니까? 손주들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가르쳐줄 것은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를 잘할까, 어떤 은행이 좋을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예수 그리스도, 믿음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야곱이 죽기 전까지 애굽 땅에서 했던 것은 뭔가 하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일일이 데려다가 축복하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하게 될 거예요. 축복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요셉이 머뭇거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상상해봅니다. 아버지를 만난 것은 굉장히 기뻤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는 머뭇거림과 주저함과 심지어는 근심이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들들을 다 축복해 주는데, 즉 요셉의 형제들을 축복해 주는데 자기는 지금 머뭇거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낳은 두 아들이에요. 자기가 낳은 이 두 아들은 자기 아내가 애굽 사람이잖아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의 대제사장의 딸이에요. 바로왕이 중매선 거예요. 그래서 애굽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자, 소위 말하면 혼혈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내 아들도 축복해 주세요 말 못하는 거예요. 가서 자랑스럽게 말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 두 손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옛날에는 그러고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손주로 인정해 주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요. 그 축복을 해 주는데 어떻게 해 주는가 하면 두 손자를 야곱이 자기의 아들로 입양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에게 축복해 주고 싶은데 다른 아들과 똑같이 복을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더블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시키는 겁니다. 성경 같이 볼게요. 창세기 48장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 되었는 줄 아십니까? 큰 열매가, 결과가 등장을 합니다. 먼 훗날에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나눕니다. 나누는데 12지파로 나누지요. 12지파로 나누는데 한 아들마다 지파 하나씩 띄워줘요. 레위 지파는 열회, 레위 지파는 이제 제사를 담당하니까 열회. 다 지파 하나마다 땅을 나눠줬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요셉 지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고 쓰고 에브라임에게 땅 하나, 므낫세에게 땅 하나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요셉에게는 땅이 두 몫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있는 보상입니다. 다른 형들이 질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질투 안 했습니다. 왜요? 용서를 받았으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동생에게 질투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졌고 화해되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만나서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얻었던 영광과 부요와 그리고 권세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고, 그런 아버지와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그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더 열심히 나라 살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태어났던 두 아들,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했지만 아버지인 야곱이 이 두 아들들을, 두 손자들을 자기의 아들로 영입하고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요셉은 마음에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과거를 돌아봅니다. 힘들었다, 지쳤다, 지긋지긋하다. 그때로는 두 번 다시 못 돌아갈 것 같다.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는 것 못 돌아갈 거 아니에요. 끔찍한 과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를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때문이죠. 현재 일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를 보면서 요셉은 그 시간에 미처 보지 못했겠지만 400년 후에 이스라엘을 보게 하셨죠. 이스라엘을 기대케 하셨어요. 요셉은 몰랐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 요셉의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서 미래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아프십니까? 괴롭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상심과 절망과 낭망 가운데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럼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앞으로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미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미래의 일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엔 우리가 희미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괴롭고 오늘 내가 좀 아파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약물고 두 손 불 끈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망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그랬었어요.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그 시간을 지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만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돌볼 수 있었고 그 가족들을 돌보았고 고생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와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아프신 것이고 지금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견디십시오. 참으십시오. 그리고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몸은 썩어진다 할지라도 영혼은 기뻐 뛰십시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너의 범새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